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맛단이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그 이상은 엘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시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아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수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레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엘루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맛닷이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시므온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맞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슬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델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루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나안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하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이신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듣고 믿음 자라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올바로 이해되고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참 메시아로서 보증과 인가를 받으시며 이 구원사역 즉 퍼블릭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전 이 오늘 보는 23절 하반부부터 예수님의 족보와 이제 다음 주일날 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지 마태복음 같이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 구약에서도 보면 그 시작을 이 족보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왜 이 시점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썼는지 그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23절 상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즉 30살에 이제 이 퍼블릭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구약 모세 때 회막의 일을 하려면 30살이 되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계속 민수기를 읽어보면 나중에 레위인들이 이제 회막에서 일할 때는 25살부터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 30살부터 일을 시작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윗 왕도 30살부터 왕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다윗이 30세에 그 왕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셉도 30살부터 애굽에서 일을 시작했고 에스겔도 30살 때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상을 받았죠. 그렇다고 이 구약에서 이런 많은 예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0살에 가르치심을 시작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약에서 이 30살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어쨌든 저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은 이 퍼블릭 사역을 30살 때쯤 시작하시고 3년 동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건데 그렇게 3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가보면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뭐 유월절이 시작하는데 그 유월절 시작한다는 것이 세 번이 나옵니다. 이 그 요한복음에 그걸 봐서 우리가 아 이게 3년이구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그런 거는 그게 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3장 23절 하반부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좀 자세하게 보시면 너무나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쉽게 넘어갈 족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나 질문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질문을 다 다룬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질문들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지금 다루도록 하겠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신약에서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프린트해서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그 두 족보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르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족보인데 왜 이 두 족보가 이렇게 다르냐 놀라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누가의 예수님 족보는 거꾸로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 아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까지 갑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누구에게 누가 태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누가복음 족보는 누가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 제가 읽어드린 그 번역은 그 이상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어로 보면 누가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헬리오의 아들이요. 그렇게 쭉 올라가서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갖는 질문은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누군가 이 말입니다. 즉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말인데 여러분 그 두 족보를 보시면 마태복음의 그 족보에 의하면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야곱이지. 야곱으로 나오죠. 그 구약에 나오는 야곱이 아니라 이름이 똑같죠. 야곱이라.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의 족보에 의하면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헬리오입니다. 아니, 한쪽에서는 예수님 할아버지가 지금 여기 보면은 야곱이라 그러는데 또 한쪽에서는 헬리오라.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입니다. 그 쉬운 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다윗 왕부터 예수님까지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에 38개 이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거의 다 달라요. 이 다윗 왕서부터 예수님까지를 보시면. 사실 누가복음의 족보에 다윗 왕부터 예수님까지 나오는 이름들은 거의 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제가 읽어드린 거기에 나오는 이 다윗 왕부터 예수님까지 나오는 이름들은 구약에 안 나와요. 누군지도 몰라요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아까 말씀드린처럼 문제가 이것만이 아니라 많아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아니면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이 노력을 많이 많이 했는데 그러나 결국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몇 가지 중요한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학자들로 하여금 나와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시작으로 해서 왜 이렇게 되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지금 이 족보를 쓰는 그 의미와 이유가 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사실. 그걸 좀 나중에 가서 다루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 왕부터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분명 다윗 왕 아들 중 솔로몬의 혈통을 따라 내려옵니다.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다윗 왕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이 아들이 솔로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솔로몬의 혈통을 따라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윗 왕 아들 중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 나단이래 그 혈통을 따르는데 이 나단은 그 나단 선지자는 또 아니죠. 이건 다윗의 왕의 아들 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뭐 그 정도로만 봐도 아 이것이 왜 틀린가 우리가 뭐 알게 되죠. 정확하게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건 몰라도 한 족보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을 따라 내려왔고 다른 족보는 다윗 왕의 아들 나단을 따라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 그 정도만 돼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뭐 성경이 틀렸느니 뭐 이따위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런 거를 조금 다루긴 해야죠. 즉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열의 혈통을 따르고 즉 그 왕위가 계속 내려왔으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걸 따라 내려온 거예요. 물론 왕위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나 그걸 따라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의 족보는 나단의 혈통을 따라서 그 다윗의 그 육체적 혈통을 따른 것 같이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다른 견해들을 보기 전에 또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에 가면 5절에서 10절. 요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게 생소한데 우선 그것을 알고 이 족보를 봐야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명기 25장 5절에 형제가 동거하는데, 즉 브라더가 둘이 동거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즉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형이 그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삼아 그 혈통을 계속 이어가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6절에 보면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다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뭐 한국어 성경이 아니라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걸 수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과부가 죽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는 법. 이걸 수혼이라 이렇게 되는데 제가 뭐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영어로는 되지만. 그런데요. 과부가 죽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는 죽은 자의 아들이 되고 그러나 죽은 남편의 형제의 육체적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족보가 내려오는 동안 이런 결혼이 얼마나 있었는지 뭐 이런 것이 저희는 알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적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내려오는 족보하고 법적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내려오는 족보가 다를 수밖에 없죠. 즉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셉의 아버지가 마태복음의 야곱이냐 누가복음의 헬리오야 할 때 야곱과 헬리오는 같은 엄마 그러나 다른 아버지를 통해 태어난 브라더라 이거죠. 그래서 헨리가 아들 없이 죽어서 야곱이 헨리의 아내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요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마태는 요셉의 육체적 아버지 혈통, 누가는 요셉의 법적 아버지 혈통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 외에 이 수혼이라는 것을 가정하여 뭐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다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안 알려주시는 내용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다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헬리오, 이 엘리라고도 되는데 이 사람의 딸이에요 마리아가. 그런데 이 헬리오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유일한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유일한 상속자로서 요셉과 결혼을 하자 그 헬리오가 요셉을 아들로 양자를 삼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말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민수기 27장 8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이 마리아가 유일한 상속자가 될, 근데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랬을 경우에 그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했을 때 그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오가 요셉을 아들로 장자 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Again,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23절 중간에 나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아는 그런 수준에서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누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 아버지가 없지 않습니까? 동정녀 잉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그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는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분이다. 그래서 누가는 마리아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를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는 지금 사람들이 성령 잉태를 모른다 그런 말로 쓴 것이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견해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읽은 책이 굉장히 많은데 뭐 다 끝에 가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는 설이기 때문에 그런 견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안 알려주셨으면 저희가 확실하게 알 필요는 없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어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설명할 수가 없지만 틀렸다는 분명한 증거도 없습니다. 틀렸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말이 달라지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성경학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분량으로 이걸 써댑니다. 뭐 근데 자기도 모르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가 이 족보를 우리한테 알려주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건 우리가 잡아야죠. 즉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해주려고 하시느냐? 그것만 잡고 넘어가는 겁니다. 먼저 누가의 이 예수님 족보나 마태의 예수님 족보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간, 즉 아무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간 족보는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빠져요, 족보에. 그냥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의 예수님 족보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나 누가나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증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태는 분명하게 그 1장 1절을 보면 그 예수님 족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 그 자손임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왜? 구약에서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증거하려고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께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참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가 아브라함까지만 가고 끝납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죠. 왜?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잡아야 되는 거죠. 뭐 누가 빠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도 분명 그 현실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거해요. 그러나 누가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우선 말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합니다. 구약서부터 약속하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옵니다. 그동안 뭐 어떤 여자는 뭐 나이가 많아서 애를 못 낳는 나이가 됐건 무슨 일이 있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 메시아가 오십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 이 또 족보를 통해 우리가 보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세상 아버지는 없으신 분이지만 이 족보를 통해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시고 구약서부터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이시다 이 말이 하나님인 동시에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그걸 확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00%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까지만이 아니라 아담까지 보여주므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구주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주 되심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의 초점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는 거죠. 지금 그거를 족보를 통해서도 이 예수님이 그 족보가 아담까지가 아담에 가면 전 인류가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도 아, 이 예수님은 전 세계의 메시아구나.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 누가의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끝납니다.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아담도 세상 아버지와 세상 엄마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형상을 닮는 거죠. 즉 아들이 아버지의 형상을 닮을 수밖에 없죠.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야, 너 아버지 많이 닮았다. 당연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창세기 5장 1절과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즉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다 하고 창세기 5장 3절에 가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즉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는 것과 아담이 셋을 낳는 것을 지금 비교하면서 지금 같은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즉 아들이 그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 이런 얘기입니다. 아담도 아들을 낳는데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즉 아들이기에 아버지 형상과 같은 건데 누가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며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지난주에 뭐 봤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예수님 족보가 끝나는데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 왜? 창세기 때 하나님의 아들 아담은 그 시험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쵸? 그 에덴 동산에서 시험에 실패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가 나오고 바로 다음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내용이에요. 이게 괜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복음을 쓰면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다. 그 미닝, 의미가,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4장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의 아들 아담은 실패하지만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사탄을 물리치신다 이 말입니다. 즉 참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이 오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담은 시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실패.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 족보 뒤에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바로 말하면서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걸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새로운 시작을 증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처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먼저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은 세상 족보는 참으로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뭐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우리의 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것처럼 헛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은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요만큼도 이 상관이 없어요. 뭐 내 아들이 어떻고 뭘 어떻게 하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참 족보를 저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상관해야 되는 족보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족보는 쓸데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 제가 밖에 나와서 함부로 해보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 자기 족보, 그 족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예? 아들이 됨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살아요. 이거 정말 쓸데없는. 예수님 다시 오고 나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정말. 천국에서 우리가 세상 족보가 무슨 관계예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착념치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세상 족보를 주장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이 가르침에 변론을 내는 것이다.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인은 이러고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 세상의 아버지, 지금 천국 가셨는데 이제 제 아버지도 아닙니다. 제 형제입니다. 내 브라더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제. 세상 족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형제예요. 형제라고. 왜? 예수님이 이루신 그 현실대로 살아가고자 하니까. 즉 뭡니까? 세상 족보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났어요. 즉 육신의 세대가 끝나고 성령님의 세대가 시작한 겁니다. 세상 족보는 육신의 세대. 즉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관계를 맺어 태어나고 또 관계를 맺어 태어나고 육신의 족보입니다. 이제 참 족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성령님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이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새롭게 거듭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현실을 무시하고 그저 육신, 이 세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단 말이에요. 즉,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시대는 죄가 계속 내려오는 건데, 이 성령의 시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죄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그래서 세상 족보는 죄의 이어짐이고 그리고 다 망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 세상 족보에 쓰여 있는 그 이름들이 다 지금 뭐 예수님 안 믿었으면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뭘 자랑을 해요? 뭘?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영적 족보만 남는 거예요. 영적 족보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이제 영원한 천국 족보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형제들 예수님의 브라더들만 적혀 있는 게 천국 족보예요. 즉 천국 족보는 아버지 그리고 전부 아들이에요. 그 밑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렌차요. 하나님의 손자 손녀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 거지. 이게 참 족보예요. 이게 영원히 남는 족보예요. 이게 천국 족보입니다. 우린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적인 거는 하나도 안 남아요. 여러분이 최고로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의 부인, 여러분의 남편과의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느 것도 안 남아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천국적인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살면서 세상 가족을 무시하라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이 제 브라더, 저의 형제로서 저한테 최고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세상 가족들, 세상 친척들,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귀하게 생각해도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이게 다 이제 나타날 것인가. 철저하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 멋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내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다. 그러나 그 현실이 눈에 보이게 성취될까지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 현실을 제가 최대한 감사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 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의 내 형제들이 구원받게 그걸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는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그 자기 그 혈통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소리 해봐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뭐 어떡합니까? 진리인데. 진리예요. 즉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들, 즉 생명책에 쓰여있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새로운 족보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들이 적혀있는 이 영원한 천국의 족보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이게 참 족보입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족보와 제 족보를 보여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이겁니다. 사람들이 웃겠죠. 네,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살아계시면 제가 여러분 세상 가족들 세상 그 족보들을 이렇게 말하는데도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 이게요 저한테는 너무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여요? 제가 안 믿는 사람이라도 주먹이 쥐어질 것 같은데 제가 안 믿어도 어디 있다 이 소리를 해. 근데 살아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천국 족보에 이름이 적힌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서로서로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또 다른 세상, 새 세상, 천국, 거기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 저희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 이 현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원한 현실 그 천국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